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다 일어서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는 말씀이죠? 예, 어디요? 요엘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생각하게 될까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소선지서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전혀 잘 들어보지 않았던 말씀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만큼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깝지 않기 때문에 너무 생소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문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사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어렵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90% 이상, 90%가 뭐 거의 다 사실 잘 어려워합니다. 전부 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인 성경의 이 기본 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은 10시간 동안에 이 소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그리고 올해 이제 이 12명의 소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들려주는 그 말씀대로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 다시 세워지며 다져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우리가 긴장을 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복습 겸 시험을 보겠습니다. 한 다섯 문제 정도를 내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어느 책을 공부를 했죠? 네? 호세아. 네.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를 했어요. 호세아서를 공부했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어느 책을요? 호세아서가 소선지서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자,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는 구분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네. 책이 두껍냐, 얇으냐에 따라서 두꺼우면 어떻다고요? 대선지서. 얇으면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몇 권이 있다고요? 다섯 권. 소선지서는 몇 권이 있다고요? 12권. 자, 요거까지만 알면 지금 3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갑니다.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요거는 우리 이시성을 쓰는 집사님들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2와 2를 더하면 4가 되는데 호세아라는 말의 이 뜻이 뭐였을까요? 자, 다 누구든 아시는 분 얘기해보세요. 네, 구원이라는 말이었어요. 호세아가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구원이란 단어가 이제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호세아가 사역을 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북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두 명만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호세아, 한 사람은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남쪽으로 유다로 내려와서 살았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호세아가. 네. 야, 이거 근데 안 써도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건데 아실 거죠? 자, 그렇다면은 호세아의, 이거는 우리 여자분들께서 호세아의 삶의 특징이 뭐였어요? 인생이. 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야,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걸 지금 갑자기 제가 문제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정으로 이렇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신학교 가서 이거 일주일 전에 물은 거 물어도 대답을 못 해요, 솔직히.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란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두었죠. 몇 명을 두었을까요? 세 명요. 이남 일녀를 두었어요. 근데 그 이름은 제가 물어보면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꼭 호세아서를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문제를 내겠어요. 이건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세 자녀의 이름이 뭔가, 뜻이 뭔가. 자, 그런 호세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여인과 끊임없는 갈등과, 그리고 한번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나가서 방탕하게 되고 나중에는 못 쓰게 되니까 돈을 가지고 사서 노예가 되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걸 데리고 와서 다시 사는 이런 모습이 이 호세아의 모습이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고멜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은 호세아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호세아처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이에요. 이 호세아가 그렇게 음란해서 도저히 이거는 사랑할 수 없는 여인, 나중에는 버려진 여인을 돈 주고 사러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해자고 하나님은 피해자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는 그 죄 때문에, 사랑한 죄도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걸 끝까지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호세아서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원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원했어요. 하나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땅한 태도를, 헤세드,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고 무슨 뭐 예배 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교제라고 진짜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에서 예배 드리면서 무슨 경건한 척하는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소제와 번제와 제물과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나서 대화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Not Elohim.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기 원한 거예요. 헤세드와 다트 엘레힘. 바로 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아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호세아에 대한 우리 말씀이었는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호세아 지난주 거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되겠죠? 오늘은 요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요엘 다음에 소선지서 이름이 뭘까요? 네, 아모스. 그 다음엔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냈어요. 열두 소선지서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우리 저기 김영애 사모님 혹시 외울 수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뭐죠? 아, 그 다음에 잘 못 들으셨네요. 우리 어머니는 그 66권을 막 외우세요. 매일 걸으면서 외우고 또 이 치매도 발견에 대해서 외우시고 그래서 그 66권을 하루에도 수십 번 외우세요. 근데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입에 익어가지고 그냥 막 탁탁 외우세요. 자, 우리가 꼭 이 열두 소선지서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뭔지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성경을 하도 모르니까 엘리야서를 찾읍시다 하니까 막 성경을 찾아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너무 유명하거든요.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엘리야서를 찾읍시다 하니까 막 찾다 보면 없는데요. 당연히 없죠, 엘리야서는. 그런데도 막 찾아요. 왜냐하면 성경 모르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는 그런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엘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엘서에서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요엘. 요엘이란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는 여호와라는 말을 약간 줄인 말이에요. 요.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엘 하면 여호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요엘은 무슨 뜻이죠? 다음 주 요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요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그분이 신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자,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 누구예요? 요엘에게 이르신 뭐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엘서는 요엘이 자기가 쓰고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자기가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에게 들려줘도 선지자 요엘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듣는 거예요.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듣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똑같이 듣고 있는 거니까요. 저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는 미리 읽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듣는 거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요엘은 남쪽 유다에서 주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요엘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엘. 그럼 요엘서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이건 괜히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요엘서에서 우리가 들어본 거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소위 말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돼서 제자들이 12명하고 120명이 막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령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설명을 하는 게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면 어떤 말씀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몇 절이죠?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라들을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사람들에게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 요엘서의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말세의 만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걸 요엘이 예언을 했구나. 요걸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 그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주의. 자, 그것은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똑같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제 봤더니 보통 이 예언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난 모르고 있어서 이름은 대충 들어본 것 같은데 그분이 어디 사나? 네덜란드 사나? 아프리카 사나? 난 뭐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예언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요엘 선지자 그렇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에 보면 2장 12절 19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읽을 건 아닌데 그 말씀을 보면 사순절이, 사순절 우리 다 알잖아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해 수요일 그날서부터는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2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모든 성도들이 다 읽었어요. 이 사순절 때 그만큼 요엘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요엘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요엘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의 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런 말, 그날 뭐 여러 표현으로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진노를 내리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는 16번이 쓰여 있는데 16번 구약이 이렇게 두꺼운 구약책에서 이 요엘서 3장하고 7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요엘서에는 5번이나 쓰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날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겁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도도 했지만 말씀을 정말 기울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제 말씀을 듣고서 여기까지 잘 따라온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생각이 들거나 이러면은 빨리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여호와의 날인데 자 중요한 얘기는 요엘서를 이렇게 보면 딱 반을 나눠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멸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반전의 반은 심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후반전에 가서는 뒷부분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동시에 두 개의 메시지를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심판의 길에 설 것이냐 구원의 길에 설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요엘서가 도대체 뭘 쓰고 있을까요? 자,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안 읽으신, 아까 제가 처음에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요엘서를 같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저만 듣는 게 아니고 읽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는 거예요. 자, 같이 듣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미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2절에 보니까 들을지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느냐? 니네들 요새 세상에서 봤느냐? 옛날에서 봤느냐? 아니면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 2절에 쓰여 있어요. 그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자, 이런 일이 너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도 얘기 또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그리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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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전에도 없었고 영원히 없을 만한 이런 일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4절에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단어가 어려워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야, 이제 보니까 전에도 이전에도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얘기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메뚜기 이야기예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먹다 남긴 것을 누가 먹는다고요? 황충이가 먹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이 이름이 이렇게 네 개나 나와요.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메뚜기과의 이름이에요. 메뚜기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 10개가 나옵니다. 10개. 메뚜기인데 이름이 다양해요. 우리가 보면 메뚜기를 보면서 여치 같다, 요건 메치 같다, 느치 같다, 요건 황충이 같다, 이름이 막 있듯이 메뚜기 종류가 10개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 4개를 여기에다 써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팥종이라는 메뚜기가 곡식을 막 먹었어요. 그런데 먹다가 남은 게 조금 있어요. 그걸 그 다음에 메뚜기가 와서 또 막 먹습니다. 메뚜기란 놈이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에 또 느시란 놈이 왔어요. 그 또 먹어요. 느시란 놈이 먹다가 또 남긴 것을 누가 먹느냐? 황충이가 먹어요. 이 얘기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메뚜기 떼들이 완전히 싹 쓸어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 번만, 여기 여러분들 우리는 메뚜기 때가 성경에 보면 한 서너 번 정도 메뚜기 사건이 나오는데 메뚜기들이 오면 완전히 농작물이고 과수원이고 나무들이고 나무를 갖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다 빨아먹어가지고 껍질이 하얗게 바뀌어버려요. 메뚜기 때. 근데 메뚜기 그럼 뭐 그렇게 많을까 한데 성경에 보면 또 역사적으로 1900년, 1920 몇 년도에 메뚜기가 16억 뭐 억마리인가 16, 좀 뭐 조마리인가 메뚜기 떼가 한번 나서가지고 인류가 아주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 메뚜기가 무서운 이 곤충인데 바로 메뚜기 떼가 요엘이 살던 선지자가 살던 시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들이 완전히 모든 농작물과 과수원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런 재앙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늙은이들아 니네들이 이런 거 본 적 있어? 자녀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계속 보면은 자 포도주 좋아하는 친구들 니네 앞으로 포도주 하나도 못 먹을 거야 슬퍼해라. 그 다음에 너희 백성들아 이제는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음식이라는 게 없다. 농부들아, 너희들 이제 정말 부끄러워질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 농작물이 하나도 없다. 이제는 농사거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보고도 얘기해. 제사장들, 너희들 이제 예배 다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제와 전제나 재물,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재물조차도 없어졌다. 바로 오늘날 같은 현상과 비슷한 게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데 지금 이 요엘 시대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메뚜기 때의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이런 비통한 삶을 살았는데 요엘은 자기 때의 이 메뚜기 재앙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엘이 말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요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그냥 자연적으로 메뚜기 떼들이 생겨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조가 보여지는 것,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뭐 누가 화산이 나고 해일이 막 지진이 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진노를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 날에 대한 징조를 메뚜기 때로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메뚜기 때의 이 재앙을 보면서 백성들은 야, 먹을 게 없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디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부터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요엘은 선포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큰일 났군. 이것이 여호와의 날인데 이 멸망되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이 멸망이 자연재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렇게 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요엘은 백성들에게 모든 성경에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읽질 않았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날을 당했을 때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면은 그 날을 만약 닥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그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말 그걸 막을 수 있을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한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진두지휘를 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이 심판의 군대들이 오는데 그 심판의 군대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너무 두렵고 너무 큰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당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고 2장 11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여호와의 날이 만약 닥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날이 된다고 한다면 그 날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일방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스라엘은 그냥 메뚜기 때가 이렇게 와도 먹고 사는 게 없어 죽을 지경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 그럼 죽고 마는 것이냐? 피할 방법은 없느냐? 누가 그걸 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면 그러면 정말 당할 수 없으니까 죽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날을 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바로 그 말씀이 2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말하면 목사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단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럼 그런 날이 있다면 성도들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금식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리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리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쪽 뒤에서 이리로 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그냥 불렀어요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온다는 것은요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던 걸 갖다 고개만 돌리고 알았어요 조금 이따 갈게요가 아니라 지금이라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런 회개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을 했거나 예배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만약 다른 곳에 드렸거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핑계도 있고 이유도 많았지만 이제 그것이 필요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에는 이유나 핑계를 듣지 않는다. 내가 몸이 피곤해서 일이 아유 저는 좀 어려운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졸음이 와요. 내가 어제 어떤 목사님 유명한 한국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잠이 오면 무슨 책을 읽으면 잠이 온 거 이런 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토요일 날 밤에 하도 잠이 안 와서 잠이 오면 혹시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잠이 와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 목사님들이 설교를 몇 편 들었대요.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아무리 뭐 큰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잠이 안 오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자기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자기 설교 듣다가 한 5분 만에 잤대요. 그래서 자기 설교를 듣다가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살지 못했다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돌아서야 돼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 여기서 중요한 말씀.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옷을 찢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 해가지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할 때 종교적으로 회개를 할 때 보면 우선 옷을 찢어요. 막 배옷을 막 찢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내가 찢어진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에 막 죄를 뿌려요. 나는 이제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종교적인 회개의 모습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왜 제가 종교적으로 아 주님 회개해요. 주님 저 돌아가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요엘이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날에 재앙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말이죠. 그런 값싼 그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보트로 보이는 것 같은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척하는 것을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해요. 마음을 찢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 정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거의 20억 가까이 전 세계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소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만약 한다면 이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바울 하나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이 전해지는 마당인데 아 세상에 20억 되는 3분의 1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달라져야 돼. 이 세계가 우주가 달라져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진정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과 생각은 있었지만 소위 종교적 행식에서 다섯 개의 제사를 번제도 소제도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 갖다 바치고 그런 거 하면서 예배에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학 뭐다 했어요? 예배당 여러분들 나오는 게 무슨 대단한 신앙이랍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을 강요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처럼 하는데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게 바로 마음을 찢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천박하게 싸구려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전능하신,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값싼 싸구려로 대응을 받고 우리에게 그런 경배, 우리가 주여 경배합니다. 무슨 경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 회개하지 말고 종교적으로 와서 제단 쌓아놓고 또 재물 잘 쌓아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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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좋아 유행하는 게 그거잖아요. 막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막 뭐 방언한다고 따뜻하고 교회 막 요새 목사님들도 모이면 맨날 모이는 게 자 우리 동성기도 합시다. 회개 1도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하는 거 보면 딴짓하고 오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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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떠들고 있어요.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지금 요엘서가 말하기를 2장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이런 모양을 갖추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 뒤에 보니까 다섯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섯 가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 큰 사랑을 쏟으시는 분, 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요엘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저절로 오케이, 너희들이 마음을 찢었으니까 내가 하겠다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14절 제일 끝에 보니까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가 회개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제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실 수 있을는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하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해서도 그 결정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권에 따라서 하실 것인지 안 하고는 그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기도를 하든 우리가 회개를 하든 모두 다 하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또 간곡히 권합니다. 너희 제사장들 지금 소제 전제 못 드리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도 뭐 아이 백성들이 무슨 재물을 가지고 올 게 있어야 드리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없어져 버려 성전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2장 17절에 보니까 지금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2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사장들의 뭐라 했을까요? 시작.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낭실과 단, 제단 그 사이에서 울면서 너희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의 이 처참한 현실을 보고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이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지도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제단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간구하게 울면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 뭘 기도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가장 기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백성들 저를 불쌍히 여겨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다. 너무 안 됐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 가게터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쏟아지는 거고 자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를 주세요 그러지 말고 은혜를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건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간과할 건 저희를 불쌍히 여겨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기도할 때 저희들 불쌍해. 주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다음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말이 되어 있어요.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으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주의 언약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떼어낸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여기에 주님이 약속을 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너희들을 이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희들 축복을 했어요. 그런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지금 그 약속이 깨져버리고 이 외방에 있는 이방의 어떤 족속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멸시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겠냐? 이것이 바로 뭐냐?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약속하셨던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지 않았나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내 후손들이 왕위를 지킬 것이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존재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먼저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첫 번째가 긍휼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직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허접하게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니 니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명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멸망을 받는다면 내가 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이 욕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야. 엄청난 기도를 우리에게 제사장들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아, 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2장 18절에서 19절. 드디어 2장 17절에 이런 기도를 하니까 2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왔어요. 자, 어떤 응답이 들어왔을까요?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첫 번째. 바로 주님이 응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응답. 자,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두 번째가 뭐예요? 자, 너희들이 메뚜기 때문에 고생했지. 경제적 재앙이 있으니까 내가 바로 경제적인 그 모든 고통,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마. 다 채워주마. 두 번째 바로 그런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세 번째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열방 웃음거리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너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웃음거리로 삼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지금 요엘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일어날 그거는 그 당시의 일이지만 먼 훗날에 어느 날인가 마지막 날에 있어야 될 이야기를 2장 28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2장 28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28절에 3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눈으로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이게 마지막으로 자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은 모든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까무러쳤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우리는 지금 여기 까무러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뭔지 모르니까 이건 뭔 소리야 이러는 건지 아니면 뭐 의미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엘이 말한 이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구원받은 눈이 둥그레지고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내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만민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능력이며 특별한 은사이며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인데 그것이 만민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만민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민이 여러 종류가 나와요. 늙은이들, 자녀들, 젊은이들, 여종, 남종. 여종은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늙은이는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가장 상층부의 사람들이에요. 가장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인종적 모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는 어떤 특권층,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만 소유할 줄 알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신이 부어져서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좀 뭐 잘못되셨는가요? 아, 왜 사울 왕한테만 부어주고 사무엘에게만 부어주고 여호수아에게만 모세에게만 부어주고 다윗에게만 부어주던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이정근 집사님한테도 부어주고 나한테도 부어주고 다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있어서는 특권층이 없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특권이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이 일어났잖아요.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제사장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된다. 성별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가 차별이 없어요. 늙은이 젊은이 이 연령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종이냐 주인이냐 신분의 차이도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줬다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은 만민에게 부어지면 무슨 일을 하죠? 저희가 장래 일을 말한다 그랬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꿈을 꾸어요. 또 뭘 하죠? 이상, 환상을 보게 돼요. 자, 늙은이는 뭘 해요? 꿈을 꿔요. 젊은이는? 환상을 봐요. 자녀들은 장래일 예언을 해요. 예언, 환상, 꿈. 어떻게 보면 늙은이는 맨날 꿈만 꾸다가 죽나요? 그건 아니, 여기서 예언을 한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꿈을 꾼다는 이 말은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너는 이거라고 너는 이거라고 너는 이거라고 말을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예언, 환상, 꿈이란 말은 한마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똑같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만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나는 성경 몰라요. 나는 성경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목사인가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마치 목사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교제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내가 다 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에게나 너희와 같이 있겠다는, 내가 누구에게나 다 교제를 하겠다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나 저에게도 똑같이 같이 교제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영을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순절날 지금 사도행전 아까 우리 2장 읽었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완전해졌다는 표시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이제 하나,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새로운 특별한 어떤 지식을 그들이 받은 것처럼 아니면 방언 같은 이런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아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를 하는, 동행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었지만 두 번째는 뭐냐?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아요. 지금까지는 멸망을 받는 걸로 강조를 했는데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을 받아요. 어쩌면 이방인들은 당연히 멸망을 받아요. 이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요엘서에 보면은 다섯 번 중에서 세 번은 이방인들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새 말로 하면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 큰일 났어요, 이거. 이 교회 나왔나? 교회 나왔는데도 멸망을 받는데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받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날인데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믿음으로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2장 11절에서 말씀했어요. 누가 이 여호와의 날을 크고 그 두려운 날에서 누가 당할 수가, 누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질문이 바로 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느냐? 세 사람 정도가 남아요. 자, 이거 보세요. 남아있겠느냐?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 죽은 자가 있어야 남는 자가 있잖아요. 심판을 받고 멸망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야만 남은 자가 있는 것이에요. 다 죽었으면 죽는 자죠. 다 살았으면 남은 자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남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고 남은 자는 아주 적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너무 적어요. 너무 적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게 적고 아무리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산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굴까요? 남은 자들.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두 번째는 뭔가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피한 자들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피한 자들. 시온산, 예루살렘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품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들 품속에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뭔가요? 남은 자들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입은 자들이에요.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 내가 하나님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자들만 남은 자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중요한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결론 내기로 간단하게.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지금 요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 심판을 받는 자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한번 자기 평가를 내려보세요. 나는 심판받을 쪽이 가까워. 나는 구원받을 쪽이 가까워. 이렇게 판단하시지 마세요. 심판받을 일이 일만 있어도 그 사람은 무조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일이 일만 있어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을 한번 놓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자인가 구원받을 자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첫 번째가 뭐예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바울사도가 또 신약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은 요엘서 앞에 서 있어요. 요엘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정말 두려운 날이 임한다면 당신은 심판을 받을 자입니까? 구원을 받을 자입니까? 구원을 받을 자입니까? 구원 받을 자가 되고 싶다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것이 없습니다. 감히 감당을 할 수 없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마치 호세아처럼 음란한 여인처럼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값싸게 생각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입버릇처럼 습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엘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마음을 찢을 수 있겠니? 내 영을 내가 너에게 불러주고 나에게 부름을 받을 수 있겠니? 주님, 이 말씀 앞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 앞에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